교회 또 우리 한인교회에 서로의 얼굴을 영적으로 빛나게 하는 그런 사이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읽어주신 본문을 따라서 저는 안나스의 두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읽은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 안나스가 보낸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시고 안나스의 뜰로 결박되어 가셔서 신문을 당하시는 장면, 그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먼저 이 예수님께서 체포되는 장면이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군대에 이 인솔자가 있어요. 12절에 보면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여러분, 이 인솔자는 천부장이에요. 이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는 로마 병력 중에서 가장 고위 간부입니다. 로마의 주력 부대는 가이사랴에 있죠. 예루살렘에는 이 파견대만 와 있어요. 그래서 천명의 군대만 와 있는데 그 천명을 인솔하는 천부장.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로마 간부 중에서 최고의 간부가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왔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이 지금 이 유대 대제사장들 지도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절대로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일입니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체포를 주동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대제사장 안나스예요.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그래서 안나스가 주동하고 로마의 큰 도움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작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안나스가 누구인가를 조금 더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서 덧붙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위 가야바입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러분 아시는 대로 대제사장직은 종신직이지요. 아론 이후로 30세 이상이면 대제사장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면서 매년 대제사장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러냐면 이 시대는 로마가 유대를 통치하던 시대죠. 그리고 식민지를 로마는 효율적으로 통치를 합니다. 유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입니다. 이 한 사람을 컨트롤 하면 유대를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직을 임명직으로 바꿉니다. 누가 임명하느냐? 로마가 임명합니다. 식민지 통치의 한 방법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올해에는 안나스의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에 임명되었을까요? 그만큼 이 안나스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나스는 굉장히 비상한 사람이면서 권력을 잘 조절합니다. 이 안나스는 예루살렘 들어오는 길목 이 감람산 어귀에 큰 상점을 하나 내죠. 그리고 절기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절기마다 이 상점에서 순례객들을 위한 희생 제물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흠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야 되겠는가? 흠이 없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 조그만 기드러운 골짜기만 건너면 성전이기 때문에 감람산 어귀에서 흠 없는 이 양, 송아지 이를 파는 거예요. 신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에 따르면 이 유월절 같은 명절에는 순례객들이 20만에서 25만 명, 그러니까 이 숫자는 남자만 세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많이 팔렸겠어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육되어진 이 건강한 양떼들, 송아지들. 그러니까 이 절기가 1년에 3번 있으니까요 적어도 75만 명 이 짐승을 팔았으면 그야말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겁니다. 안나스는요 이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아켈라오가 AD 6년에 축출됐는데 AD 6년에 대제사장으로 임명돼요. 정치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AD 15년까지 약 10년 동안 대제사장직에 있는데 대제사장 은퇴해도 대제사장이요. 얼마나 막강한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이때까지 계속해서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불리고 있으면서 부와 권세를 이용해서 로마에 깊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사위 가야바가 그리고 그전에는 다섯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막대한 부와 로마를 배후에서 움직이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안났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더니 이 희생 제물과 이 돈 바꾸는 이 가판대, 그러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 가지고 성전 안에도 이방인의 뜰에 지점을 낸 거예요. 얼마나 잘 팔렸는지. 예수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 거룩한 분노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쫓아내시고 쏟으시고 엎으셨어요. 이 우리 아버지 집인데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제자들이 볼 때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더라 하는 시편의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주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을 처음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히 지금 안나스가 장사하는 이걸 다 뒤집어 엎으셨는데 안나스가 손을 못 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해서 여론은 예수님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놓고 공격을 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안나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대단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무도 모르게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흉계를 연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오늘 밤에 유월절 밤에 절호의 찬스를 틈타서 자정이 넘은 시간에 천부장과 군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결박해서 자기 뜰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나스의 뜰에서 중재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죠. 새벽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횃불로 주위를 밝히고 새벽에 작전에 동원된 하인들과 군사들은 모닥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에요. 추운 밤이에요. 주님을 잘못 대하면 인생은 어두운 것입니다. 주님을 잘못 모시면 인생은 싸늘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밤이에요. 그래서 안나스가 지금 재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안나스는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에서 2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안나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어떤 교훈으로 가르쳤느냐, 다시 말하면 제자들과 이 성전에 모인 무리들에게 교훈한다면서 로마를 반역하라고 선동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다그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첫째, 대제사장도 유대 지도자들도 다 아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은밀하게 가르친 것은 없다. 그리고 나에게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내가 뭘 가르쳤는지 물어보라. 그들이 대답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품꾼을 얻으려고 아침에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아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푸는 임금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니. 이런 거 가르치셨어요. 들은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있는 그대로, 예수님 하신 그대로 명명백백하게 대답하였더니 안나스가 더 물어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바의 집이 가깝거든요. 가야바의 뜰로 가야의 재판석으로 내려보냅니다. 자, 안나스가 이렇게 재판했다면 안나스가 받을 재판도 있습니다. 처지가 바뀌어서 안나스가 재판을 받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안나스는 죄인의 자리에 서고 재판석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안나스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역사의 시간은 멈추고 기차가 종착역에 있고 버스가 종점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어떤 시대에 무엇을 하든지 전부 이 최후의 심판대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대는 그야말로 역사의 종점, 모든 시간의 종착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안나스도 그날의 심판대 앞에서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대 앞에서는 세 가지 분명한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째는 이 심판대 앞에 서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이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3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드러난 죄가 있는가 하면 감추어진 죄도 있습니다. 지은 죄도 있지만 지을 죄도 있어요. 남이 아는 죄도 있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죄가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골방에서 귓속말로 한 것 같지만 지붕 위에서 선포하듯이 죄가 다 드러납니다. 안나스는 흠이 없는 재물을 제공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돈벌이였습니다. 수십만 명에게 수십 년 동안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습니다. 인생 내내 자기 양심을 때렸지만, 인생 내내 자기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했지만 그것을 그때마다 무시했던 그 죄들이 그날에는 낱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들라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는데 전부 자기 이익, 자기 권세, 자기 탐욕에 사로잡혔던 모든 죄들이 그날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눈이 불꽃 같다 하시는 것은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심판대에 서면 두 번째 분명한 현상은 그날의 이 심판대 앞에서는요 우리의 의식이 완전해져서 우리 영원한 운명에 대한 모든 지식을 철저하게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아요. 지금은 희미하게 알아요. 그러나 의식이 분명한 영원한 세계에서는 완전하게 알아요. 우리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완전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좋은 것이잖아요. 그죠? 이 한인교회는 안 좋습니까? 하나님 나라 좋잖아요. 하나님 나라 좋잖아요.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제 토요일 이 하나님 나라가 너무 좋아서 하루 종일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저도 손 못 듭니다. 어제 김치찌개 만들어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죄와 거짓과 뒤섞여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희미하게만 알아요. 하나님 나라 좋은 거지 뭐 해놓고서 잊어먹고 산다고요. 그게 희미하게 알아서 그래요. 지옥 너무나 무서운 곳이죠. 지옥, 여러분 지옥은 영원하잖아요. 영혼 불멸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지옥 생각하면서 너무 무서운 곳이야. 야, 우리 형제 자매들 이곳에 가면 안 돼 하면서 지옥을 생각하시면서 의뢰 아주 좋은 일을 보내신 분 안 계시죠? 왜냐하면 아무리 나쁜 곳이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욕심과 정욕과 거짓과 세상 온갖 것에 뒤섞여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쁘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그저 희미하게만 부분적으로만 알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이 분명한 영원한 세계,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것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한 것이 얼마나 악한지 생생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 아시듯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그날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 생생하게 알게 돼.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자신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보다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한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날에는 생생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안나스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알게 되어서 절대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안나스는 자기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불행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대적으로 절망할 것입니다. 그 지옥은요, 지옥에 온 동료들과 영원히 증오하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영원히 이를 가는 곳이 지옥이거든요. 그것을 의식이 분명한 세계에서 완전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갈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절대적으로 절망하게 됩니다. 불못에 들어가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없고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고 더 이상 새 길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 무서움을, 그 절대 절망을 안나서는 온전한 의식으로 하나님이 아시듯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생명은 기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을 기회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수 있어요. 지금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지옥 가는 길로 살아왔지만 지금은 천국 행으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기회예요. 세 번째로 그날에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게 되는데 저도 서게 되고 여러분도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다윗의 열쇠를 가지셔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권적인 주님께서 내 앞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이 심판을 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래도 안나스보다 죄를 덜 지었지 않느냐,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나스가 별천지의 사람인 것 같지만 내 안에 안나스가 있습니다. 예배를 목적으로 돈벌이를 하는 것은 안나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안나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날에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것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옥의 권세,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지금은 희미하게 알지만은 의식이 분명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그 심판대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구속의 사랑의 능력이 그 사역이 얼마나 귀한가를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그날에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듯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수모, 고통, 죽으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는 확실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분명한 천국에서는 한때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위대하신 역사를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세세토록 찬송한다는 것이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날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면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지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지 우리는 확실히 알게 될 것입니다.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이 찬송이 그날에는 확실하게 내 안에서 불려질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높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한인교회, 이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